안녕하세요. 오늘의 말씀은 비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비유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힘들어서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설교한다는 건 여간 고충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왜 비유로 말을 할까?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은 앞에 부분에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듣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다. 오잉? 아니, 그러면 말씀을 하지 마시든가. 애써 말하고 난 다음에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로 말한다. 이게 무슨 꿍꿍이 속이 있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지금은 은퇴했는지 모르지만 제임스 스캇이라는 폴리티컬 사이언스 교수가 있어요. 예일대학에. 그분이 한 1990년도쯤 되는 때 책을 하나 낸 게 있는데 그 책 제목이 Domination and the Arts of Resistance. 지배체제와 저항의 묘, 저항의 기술. 부제가 Hidden Transcripts, 숨겨진 대본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야, 숨겨진 대본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여기서 설명하기 전에 이 책 서문, 그것도 책 앞에다가 나오는 짧은 이디오피아 자문을 하나 소개합니다. When the great Lord passes, the wise peasant bows deeply and silently farts. 높은 양반이 지나가실 때 이 현명한 농부는 머리를 깊숙이 숙이고 조용히 방귀를 내지른다. 뭐 이렇게 번역하면 어때요? 무슨 뜻이죠? 티나지 않게 엿먹으세요 하는 거죠. 이 책의 주된 내용을 제가 알아듣기 쉽게 제 나름대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한국의 KBS나 MBC 같은 것은 공영방송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느 때부터인가 어용 언론이 돼가지고는 정부의 입맛에 맞는 방송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정부의 어떤 선전책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힘 가진 사람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정책을 좋게 포장해서 방송한다든가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공개된 대본, public transcript가 되는 거지요. 군사정권 때도 그랬고 어느 땐가 이 안기부에서 혹은 지금 뭐라 그러나 거기서 이렇게 신문방송에 자료를 주면 그 자료를 그대로 발표하는 것도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이와는 달리 딴지일보라든가 요즘 유행하는 팟캐스트와 같은 방송들은 주류 사회를 비판하는 그런 대안 언론들입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또 다른 가치관과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적 사고를 가진 대안 언론은 종종 기존 체제의 눈에 아주 거슬러 보이고 그래서 이 중앙집권 경찰의 감시와 경계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특히 군사 독재 체제 하에서 이런 언론들은 살아남기가 아주 어렵고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말을 하되 꼬투리를 잡혀가지고 당하지 않으려고 자신들만 아는 어떤 은어, 속어를 써가면서 자기들의 뜻을 표현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숨겨진 대본, Hidden Transcripts라고 제임스 스카트가 명명한 것입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제임스 스카트가 얘기한 숨겨진 대본, Hidden Transcripts, 요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자들도 못 알아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제임스 스카티의 논리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왜 제자들까지 같은 편인데 예수님의 비유를 못 알아들었을까? 이 무릎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남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질문을 내 질문으로 바꿔서 우리 입맛에 맞는 답을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비유를 영어로 parable이라고 그랬지요. 근데 이것은 사실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parabole. parabole. 두 개의 단어입니다. para는 alongside, 이 옆에라는 뜻이고, bole는 말로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말로는 throw, place, 놓다, 이렇게 두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옆에 놓은 거, 요거가 parabole, parable입니다. 비유입니다. 근데 옆에 이걸 왜 놔요?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이 말하려는 게 이게 잘 전달이 안 되니까 옆에 요걸 두고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된 요거 옆에 둔 거 parable, parabole 이거가 비유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입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비유, parable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그 패러블 비유 자체를 놓고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죠. 내가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일단 시작은 그래요. 비유는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알고 넘어가야 진도가 나갑니다. 먼저 오늘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천국을 설명할 어떤 매개체, 말이 없어요. 이 생각을 전달하고자 하는데 이게 어떻게 전달해야 될 vehicle, 이 매개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비유를 통해서 이제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최소한 두 개 있네요. 하나는 천국 혹은 하늘나라 Kingdom of Heavens 천국이라는 말이 성경 어디에도 안 나와요.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마태복음을 떠나서는 성경 65권이 되겠죠. 66권이라고 치고 어디에도 천국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일단 그거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어 정리에서도 밝혔고 설교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이해하고 넘어가시고 천국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마태복음식의 표현, 방언이라고 이제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천국이 만일 하늘나라 혹은 저 세상, 죽어서 가는 세상,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 혹은 유토피아적인 어떤 그런 이상적인 나라라고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의 질문 그리고 성서의 질문 오늘 비유에 나오는 질문 왜 하늘나라에 천국에 악이 존재할까? 그 질문입니다. 곡식과 가라지는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된 이용된 사용된 그 예입니다. 예수님이 말해요. 천국은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자와 같다. 근데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도 심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용을 모르진 않지요.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한자어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몰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합니까? 이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해요. 씨 뿌리는 자는 인자, 곧 예수님 자신이고,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좋은 씨는 천국 백성이고, 나쁜 씨는 악한 자의 백성이다. 여기서 악한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 사실 마태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번역이 악한 자가 이 그 마태복음에 컨시스턴트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려 할 수 있어요. 악한 자가 누굴까? 여기 원수가 그 이 씨를 뿌리고 악마가 뿌렸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원수나 악마쯤 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더더욱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주기도문에 나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어디서 구해요? 어디서 구해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럴 때 악은 죄악인가? 어떤 추상명사처럼 생각해요. 혹은 구체적인 악한 행실인가? 그래서 이제 스스로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참 나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혹시 모르게 악한 행위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그냥 이건 겸허한 정도가 아니야. 이건 좀 모자란 정도라고요. 여기서는 악한 자예요. Deliver us from evil이 아니라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세요. 그 말입니다. 여기서 악한 자가 누구냐?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느님 나라를 예수님이 선포하듯이 이 세상의 지배체제를 황제가 쥐고 있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그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늘나라, 하느님 나라,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는 악한 자의 백성이 된다고 오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자의 횡포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는 것이 주기도문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질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왜 천국, 하느님 나라에 악이 존재하는가? 이것은 신학적인 질문 이전에 아주 유명한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악의 문제가 결국은 하느님의 정의 문제, theodicy, 본래는 problem of evil, 죄의 문제인데 이것이 theodicy, theos decay, God's justice, justice of God, 하느님의 정의 문제로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지요. 그랬을 때 세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첫째, 하느님은 선하다. God is good. 두 번째, 하느님은 전지전능하다. God is all powerful. 근데 셋째, evil exists. 악이 존재한다. 이 세 개가 동시에 존재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느님이 선하고 하느님이 전지전능하면은 하느님은 선하니까 악을 싫어할 테고 전지전능하면은 악이 있을 것도 알고 그것을 제거할 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악이 존재한다. 뭔가 핀트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를 부인함으로써 악의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하느님은 선한데 그렇게 all powerful하진 않다. 그래서 악이 존재한다. 신학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두 번째, 하느님은 전지전능한데 썩 그렇게 좋은 분은 아니다. 그래서 악이 존재할 수 있죠. 혹은 세 번째, 하느님은 선하고 전지전능한가 악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악이 아니다, 그게. 근데 어떤 설명으로든 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얘기도 하죠. 하나님이 선한 뜻이 있어서 그래.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얻고 그래서 더 크게 만들려고 혹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요. 지난번에 애니 집사님도 간증 때 얘기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그걸 너도 한번 이런 고까운 마음이 생기죠. 나는 암이 걸려 죽겠는데, 나는 고통 속에 있는데, 그게 다 하나님이 좋은 일 하려고 그랬다고 그러면은 그게 위로가 되겠어요? 이렇게 죄의 문제, 하느님의 정의 문제는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나름대로 시대정신이 있어요. 마태복음 공동체가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시대정신, 가치관이, 철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이원론적 사고에 기초를 합니다. 선과 악은 실존하고 실체고, 현 세상은 선과 악의 끊임없는 싸움터, battlefield라는 그런 이해입니다. 그 전에도, 그때까지는 세상 어떤 종교나 철학 가운데에도 이런 사고는 없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그 조로아스터교라고 있죠.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기원전 한 2세기부터 이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이러한 이원론적 사고가 크게 흥행하게 되지요. 예수님 시대에도, 특히 마태복음 이때에도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서 결국 그 영향 속에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생각은 어떨까?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서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성서에는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다른 답을 내놔요. 내가 선택할 때에는 그 선택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같이 따릅니다. 2000년 이후를 살고 있는 우리들, 인터넷 시대에, 그것도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성서의 이런 이원론적 사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성서의 사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답이 문제가 아니라 이 질문을, 성서가 가진 질문을 우리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답하는가? 그것이 우리들의 문제이자 초점입니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가꿀 수 있는 그러한 신학적인 패러다임이, 가치관이, 시대정신이 무엇인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처음 질문은 악의 존재에 관한 겁니다. 천국에, 하느님 나라에, 교회에 왜 악이 존재합니까? 이렇게 되면 악이 존재한다는 걸 전제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바꿔보고 싶어요. 무엇이 악입니까? 무엇이 선입니까? 어둠이 존재합니까? 근데 왜 빛이 뜨면 어둠이 없어져요? 내 마음에 들면 선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악인가? 내가 하면 사랑이고 남들이 하면 불륜인가? 네, 그런 논리죠.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준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되겠죠. 오늘 비유의 핵심은 천국, 하느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지배체제와의 어떤 대립, 그런 구도입니다. 천국을 선이라고 볼 때에 이와 대립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시대정신을 악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시할 수 없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해석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속한 백성들은 제자들이겠고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이런 이원론적 구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복음 가치관을 따르고 그 외 사람들은 가라지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쫓는다. 악한 자, 로마 황제, 이 시대의 지배자의 가치관, 시대 정신을 쫓아간다. 그런 고발입니다. 혹자는 말할 거예요. 왜 악을 소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모더니즘, 콜로니얼리즘, 여러분들 그 강남순 교수 강의를 통해서도 알겠지만 이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차이는 모더니즘은 내가 뭐를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정답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프리모더는 뭐냐? 정답이 다른 누군가에 있어요. 프리스트한테 있든지 하느님한테 있든지 성직자한테 높은 사람한테 있든지. 근데 모더니즘은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났어. 내가 오라. 내가 선하고 내가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내가 아는 선, 옳음 그 힘으로 가서 정복하는 거죠. 좋게 말해서 전도하는 거죠. 이렇게 모더니즘, 콜로니얼리즘에 물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민족을 선도한다든가 혹은 타도의 대상으로 봅니다. 악의 축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대로 두어라. 행여 곡식이 다칠까 두렵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현실은 불안정합니다. 교회는 하느님의 나라의 축소판이라고 하되 미완성 작품입니다. 누가 곡식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뽑을까 두렵다. 마치 나는 곡식인데 가라지 뽑으려다가 나도 조금 다칠까 두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가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되물을 수도 있죠. 우리는 단지 노력할 뿐입니다. 남을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못합니다. 그럴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미래는 어떨까? 장래는 어떻게 될까? 마지막 날은 어떻게 될까? 이것 역시 우리에게는 잘못된 질문입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권리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천국, 악마, 천사 이런 말과 생각은 2000여 년 당시에 사람들이 가졌던 세계관을 반영한 그런 말들입니다. 이것이 당시 시대 정신이었다면 지금은 달라져야 되겠죠. 왜냐? 시대 정신이 바뀌었으니까 그 시대 정신을 담을 말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나는 쫓아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공으로 이 시대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임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주인공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은 예나 지금이나 성서나 지금 우리들 삶 속에나 변하지 않습니다. 왜 악이 존재합니까? 근데 답은 바뀌어야 하지요. 우리들의 삶에 따라서, 우리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들의 시대 정신에 따라서 그래야 내가 오늘을 책임 있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왜 악이 존재합니까? 이걸 다 싸그리 쓸어버릴까요? 동시에 물어야 할 메아리, 반향 같은 것이 있습니다. 왜 당신은 그걸 악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이 악입니까? 당신과 생각을 달리하면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을 가지면 그것이 악이고 당신은 그것을 제거할 권리를 가졌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묻는 질문이자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요?